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탓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넬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오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세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50절부터 5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0절부터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으니 있습니다. 원주민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나안 원주민이 사는 땅을 점령해서 기업을 삼으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원주민을 다 쫓아냅니까?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을 벌여서 다 쫓아내고, 그리고 석상 부어 만든 우상 산당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혹은 그 종교적인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석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이나 산당은 다 종교라는 거는요, 삶의 목표가 뭐냐, 뭐를 꿈꾸고 있느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산당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 가나안의 종교, 특별히 바알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인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혹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산당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종교, 특별히 바알 신앙인 거죠.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다 꼭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무한 경쟁, 무한 약탈 관계없고 힘이 있기만 하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 꼭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알 종교가요, 바알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문명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꿈꾸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한, 더 풍요로우면 더 행복할 거다, 뭐 이런 신념, 그리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 문화와 아주 비슷한 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알 종교 다 몰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정말 죄악이 더 심각해지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고통이 증폭이 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바알 신앙을 그렇게 정죄하시고, 왜 하나님이 가나안의 종교를 그렇게 미워하시고 다 무너뜨리고 다 쫓아내라고 하시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를 이용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난의 고통이 증폭된 거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 스스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이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하여 경쟁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땅을 뽑아주실 때도 오늘 본문 5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고대 사회의 땅은 능력 있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더 능력 있고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에게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라.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만드시고 또 서로를 배려하도록 만드시고 가난과 구별된 방식의 삶을 살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가난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만드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 문명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더 건강하기 위해서라면 더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병이 들고 신앙이 타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 원주민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55절과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 몰아내고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 사람들과 타협해가지고 적당히 살고 그리고 그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면 그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원주민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가지고 내내 하나님의 군대를 괴롭히게 될 거다 선언하시는데 사실 훗날의 역사는 이렇게 돼요. 다 몰아내지 않았거든요. 그냥 부려먹었어요. 부려먹고 가나안의 문화가 그럴듯해 보였던 거예요. 죄성에 맞았어요. 사람의 죄성에 맞았어요. 이 타락한 본성에 맞는 거죠. 사람의 죄성,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다 내가 움켜쥐고 싶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런 어떤 타락한 본성 혹은 세상의 그 어떤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거를 대항하시면서 오히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뭐 이런 삶을 가르치는데 그거는 싫은 거예요. 자기 이속을 챙기고 싶은 거죠. 눈치 살살 봐가면서 흉내만 내게 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난의 문화를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난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뭐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의 화려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는 복 주시기 어려운 거죠. 어떻게 그런 교회가 복을 받겠습니까? 물론 우리 사회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엄청 큰 교회들이 많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영향력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더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애굽에서부터 나와라. 바알 신앙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그 원주민 다 몰아내라. 그리고 새긴 석상이나 뭐 부어 만든 우상이나 그 산당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영험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 여기서 기도하면 복을 받겠네. 그러면 그 땅에서 산당을 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이지 야 여기서 기도하면 더 응답을 잘 받겠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핵심인 즉 이웃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 예배의 핵심인 즉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고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모든 예배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남을 유익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배우라고 주님이 번제도 말씀하시고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런 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자기 화려함과 자기 풍요로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슨 일인지 해도 되는 이거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조정해서 어떻게 하면 남에게 복이 되고 유익한 삶을 살 거냐 뭐 이런 거를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거룩함이었던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단순한 침략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단순히 땅을 더 넓혀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기업을 주시며 약속하신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후손들을 세상에 복이 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평안을 누리는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삶이냐 이런 거를 모델로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수백 년 동안 한 공동체를 지어내신 거죠. 하나님 모델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라고 해서 무한정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느냐?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34장에서 보는 것처럼 동서남북의 경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그 조그만한 땅에서 전라남북도 합한 것보다 더 작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거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야. 뭐 이런 거를 모델로 보여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은 애굽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고 척박한 곳이고 요단 동편에 비해 보더라도 그다지 좋지 않은 땅이고 그 땅의 절반은 1년에 비가 한 번도 안 오는 땅이어가지고 사람이 살기가 정말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거야. 뭐 이런 거를 온 세계 만방에 보여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오늘 34장 뒤에도 나오지만 제비 뽑는 거예요. 더 유력하고 더 힘이 있고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 아니고 다 사실 더 큰 지파도 있고 더 영향력 있는 지파도 있지만 다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내 힘 내가 힘이 있다고 더 많은 걸 움켜줄 수 있느냐 아니고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땅을 주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사명이다. 이 땅은 사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다 이제 보여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인 거예요. 어떻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거냐 하는 것이 늘 문제가 되었던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혹은 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34장에서 지파들을 다 부르시면서 기업을 이제 16절, 17절, 34장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이 뽑아내세요. 그래서 이 지파에서는 이 사람, 이 지파에는 이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모세가 기업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일라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기업을 나누어요. 세대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홉 지파 반에서 한 지파당 누구 이런 식으로 뽑아내시는데 이 사람들이 갈렙은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는지 아니면 뭐 잘하는 신세대였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불러서 사명을 맡길 만한 그런 지휘관들이었던 거죠.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랬는데요. 사람이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고 그 기업을 분배하는 제비를 뽑는데 제비만 뽑는 것이 아니고 지역만 뽑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안에서도 어디에 가서 살 거냐 뭐 어느 가족은 뭐 얼마나 큰 땅을 줄 거냐 크게 보면 지파별로 나누지만 그 지파 안에서 또 집안이 있고 가문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고 이거를 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었을 텐데 그 일을 이 지휘관들에게 맡겨서 처리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주님이 뭔가 기대를 가지고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불러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